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의 날이라는 그 여성 잡지에서 일종의 모델로 제시된 어느 한 어머니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기 위해 집에서 서둘러 준비하고 나간다. 아침은 차 안에서 요거트로 때운다. 점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먹는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남편과 할머니와 또 베이비시터에게 맡긴다. 그녀의 짜투리 시간에는 재미를 위해 스스로 작은 비행기를 조종하기도 하고 지역의 어머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글로만 봐도 얼마나 바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그랜트라는 이 미국 단편 소설가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바쁜 사람들이라고 비교하면서 이러한 삶의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가정에서 관계성의 빈약함을 지적한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위한 또 친밀함을 위한 또 교감을 위한 또 서로의 소리를 들음을 위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교감, 들음에 대한 여유가 없음은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감에서 있어도 빈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라에서 청년 사역을 할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겪으며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신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있다 보니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길이 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실패하고, 길도 열리지 않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알바 정도만 할수 있지 어떠한 직장을 잡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화를 하더니, 전도사님, 저 쌀국수 한 그릇만 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너는 밥 얻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신학생인 전도사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냐?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없었지만 이제 비를 내려고 세이브해 놓았던 그 돈을 털어서 그 청년을 만나 쌀국수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쌀국수라도 먹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난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연락처를 뒤져보고 했지만 막상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고 싶은 이 심정을 말할 친구가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삶의 허망함을 느끼고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오면서 가장 어려울 때 전화할 친구 하나 없으니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 달만 같이 작정 기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맛있게 쌀국수를 먹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다카, 즉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작은 회사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경력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청년부를 함께 섬기던 자매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도 살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전화기에 또 카톡, 또 SNS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밀감을 가진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현대의 삶을 묘사한 표현 중에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처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롭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질은 좋아지고 또 만남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이 고독함을 느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만나는 분들과 이 안부를 나누다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쁨 속에서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인가? 나의 바쁨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빠른 성공보다 바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며 주위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위해서만 앞만 보고 마이 웨이를 외치며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삶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God's way를 외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나가 바쁘게 일할 수도 있고 또 금요일 밤과 또 주일 이러한 황금 시간대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가정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만 복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을 지금 스크린으로만 뵈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기심이 덜하려고 노력하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고독한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교인이 아니라 교우로 지내십시오. 교우란 단순한 교인이 아닌 벗, 친구를 의미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신 그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 선물은 왜 이런가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받은 선물들을 잘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축복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또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라이프스타일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한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의 허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아무도 볼 수 없게 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거룩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1년에 한 번 온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치른 대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을 제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몸도 찢김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길은 새 언약으로서 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당당함을 얻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손을 맑은 물에 씻음으로써 죄 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큰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참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다가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특권의 온전한 가치를 누린 마지막 때가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또 친밀감을 누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말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억이 혹시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쁜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는가? 어떻게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할 수 있는가? 분주한 삶 가운데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반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와 소망을 소진시킬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팬데믹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기보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내 자신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도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과 소망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확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처럼 회개의 눈물,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이 성도님들과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되는 이 소망이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 고백, 또는 장차 성취하게 될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을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그 믿음,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주장하였던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동요되기가 쉬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또한 동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물질에 대한 집착, 또 성공의식에 대한 압박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으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던가요? 우리가 많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늘 소망의 고백만 드려지던가요?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떠한 관계를 보면서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소망의 고백이 또 소망의 찬양이 절로 나오던가요?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드리는데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관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매번 실패하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해져 버리기도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씨 또한 꺼져가 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있는 나의 모습, 또 포기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번 실패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이 소망의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내 상황을 모르고 너무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고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은 믿으시니,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즉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에 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약속들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매번 실패하는 우리와 달리 약속하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단단히 붙잡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단단히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선택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이러한 기자의 고백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 고백적 삶을 떠나지 않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소망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 없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볼 수 있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차원에 이어서 이제 공동체를 향한 차원으로 그 권면을 확대해 갑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 공급하는 자원과 또 능력을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의 나머지 부분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있는데 비교적 얕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무게는 부분적으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탱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거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연결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와 자기만족으로 왜곡된 세상에서 사랑과 선한 행실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가 다 지쳐있다라는 점입니다. 힘들다는 인사와 바쁘다는 인사는 요즘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힘들고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한마디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등으로 부르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격려를 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격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원문으로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는 서로 마음을 써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격려하려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어떤 것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좋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격려를 필요한지를 생각해야지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가식적으로 하는 격려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격려의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격려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다섯 남편을 거쳐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더운 한낮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은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더 나눠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이 여인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 피해 다녀던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와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가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불씨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성장할 것이에요. 실패로 끝을 맞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격려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격려가 필요한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시기와 질투, 질책과 책망,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얻는 격려는 지난 한 주일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격려는 다음 한 주간 거친 세상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양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니엘 민족으로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우수 민족이 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쓰시는 섭리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담임교사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이 통지표에는 항상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을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아이는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 아이는 여기까지 잘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100까지 세어야 할 학년의 어린이가 100까지 세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2학년이 되었는데도 100단위 숫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아이는 10단위 숫자를 아주 잘 셉니다. 조금만 더 힘쓰면 100단위까지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아닌 칭찬과 격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수한 사람들로 또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과 소망, 이에 관한 고백을 계속 확실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상기시키시고 또 세상에 대조되는 세상 속의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피하거나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모임을 패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모일 필요 없다, 뭐 그리 자주 모이냐, 꼭 교회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교회에 갈 필요 없다,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모임도 또 모든 여러 모임도 줌으로 모이다 보니 모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리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된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모여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모여야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또 교제할 때 그 존재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일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혹시 우리 가운데 소홀했던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지체를 향한 섬김과 배품의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어떠한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피하거나 패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